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땅히 걸어가고 또 살아가야 할 길, 믿음의 길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의 일하심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아버지의 높으신 일하심들을 높이 나타낼 수 있는 우리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루의 은혜의 분량을 받고자 또 새벽의 예배 이때를 기억하고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주의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며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오늘 하루 동안에 주의 은혜와 평강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1절까지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부터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재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는 이전에요 에스라에 의하여서 큰 개혁이 일어났던 부분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때에 이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에스라 때만이 아니고요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린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은 영적 대각성 후에 자기와 가문의 이름을 적어가며 결의를 하지요. 그 내용 중에 이방 남자나 여인 혼인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약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다짐했었죠. 이러한 다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23절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들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비단 이방 여인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방 남자들도 그렇게 남편으로 맞아들인 여인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 23절 서두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앞서서 13장 계속해서 좀 살펴온 대로요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의 잘못을 되잡던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배경적으로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방문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특별히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의 가정에 대해서 조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뒤에서도 잠깐 나누겠지만 근 1년 사이에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2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적하게 되어진 그런 근본적인 동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하죠. 여러분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요 히브리 말은 못하고 이방어만 이방의 언어만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확인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큰 충격과 시급함을 함께 던져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그 방문할 말미를 얻어서 온 시점 우리가 한 1년여 정도의 시점이 지났을 때라 그렇게 배경적인 이해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의 사이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의 언어 문제까지 이렇게 깊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생각들이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주된 이해는 느헤미야의 개혁에도 미진한 점이 있었으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재방문하기 이전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과 회개가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이러한 이방인과의 혼인의 문제들이 간간이 이어져 왔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더욱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로 에스라 때 이루어졌던 그 개혁의 부분들을 좀 지속해서 이어가지 못했던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은요 느헤미야의 그 맡은 일들이 굉장히 막중했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했었음을 우리가 그간 살펴왔었습니다. 성벽의 재건만 하는 어떤 건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요. 이 지역의 총독으로서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위협들에 대처도 했었어야 했고요. 심지어 우리가 13장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방 상인들의 어떤 통행의 문제까지 그가 일일이 지적하고 또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매우 방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고 감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비가 넓어지면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일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에스라가 이미 크게 개혁을 한 상태였고 또 느헤미야 10장에 와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간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단호한 조처들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말미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었을 때에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져서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으리라 그러한 생각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맡겨놓을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처를 곧장 오늘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은 뒤로 미루어서 안 되는 상황에 그 직면하였을 때 느헤미야가 어떠한 조처를 내립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라고 그렇게 조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귀한의 2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이 뭐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애초에 히브리말 자체를 아예 모른다는 것은 민족성에 대한 포기임과 동시에 여호와 야훼 섬기는 신앙에 대한 부족함들을 애초부터 시작하고 가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오늘 그들의 부모들을 굉장히 크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몇 사람은 태형을 하고요 머리를 뽑았다라고 말하죠.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는 그저 단순한 유대 백성으로 이 지역에 귀환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왔습니다. 일정의 자치권을 갖고 있었던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형이라든지 여러 조처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그가 갖고 있었더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너무 심하지 아니한가라는 것이죠. 그들의 자녀가 히브리말을 모르고 이방의 언어만 안다라고 하여서 그들의 부모를 이렇게까지 때리고 특별히 여기 보시면 머리털을 뽑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조처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이 상당히 강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몇몇의 그 가정들은 그저 이방의 언어에 능숙하고 히브리 말을 몰랐다라고 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요. 결국 이방의 문화를 숭상하고 우상 숭배의 단초들을 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그 가정과 그 부모들에게 이렇게 대응했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방 상인들이 안식일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상행위를 그렇게 했었더랬지요.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오늘의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그저 단순히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인 교육들을 하지 못하는 가정.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어떠한 가정들에서 나왔느냐? 이방 여인들, 이방인들과의 결혼한, 혼인한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확인하고 이렇게 조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들어서 이들을 더욱더 경고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삶을 예로 들어서 그 부모들을 견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던 그 강력했던 솔로몬조차도 결국 이방 여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음에 대하여서 역사적인 사실을 되짚어가며 다시금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혼인의 문제,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아주 쉬운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면 죄를 행하게 되어지고 쇠락의 길로 쉽게 접어들 수 있음에 대하여서 느헤미야가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모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일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가문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있었음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이요. 우리가 이전에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성전 중에 방 하나 내주었던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그의 가문 중에 하나가 산발랏과 결혼했다라고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발랏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발랏 우선 여기 보시면 본문에도 호론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방인인데요. 여러분 이방인인 것과 동시에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제일 큰 방해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과 가족관계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에 느헤미야는 경악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시면 28절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유야다의 아들 하나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요. 유야다의 아들 중 하나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죠. 원래 이름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예 축출해 내버린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아예 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을 그 가문의 족보에서 아예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비단 느헤미야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게 하여서 그를 산발랏이 있는 지역으로 아예 쫓아내 버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조처 29절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이리 말합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람, 내가 이리 한 것은 그들이 행한 죄값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앞선 이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후대들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들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 절대로 그대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온전히 서서 그들 삶에 더 일찍이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잘 이을 수 있는 더욱더 가까운 곳에 우리의 먼저 믿은 믿음의 선대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그러한 도움과 길잡이는 반드시 되어질 수 있고 그리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발견한 몇몇의 유대인들의 가정은 그것을 실패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도 그것을 실패하고 있었으므로 느헤미야가 이것을 되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또 믿음의 후대들 바라볼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길로 잘 이어갈 수 있는 그 사명과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음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제 말씀 또 그전에 말씀에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오늘 29절 후반과 31절 후반에 보시면 느헤미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의 진행들, 마무리들, 이유들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그의 모습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느헤미야서 마쳤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요엘서 말씀 그렇게 한 주 살펴보고 그 다음 한 주간 좀 쉼을 갖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우리가 살펴보며 느헤미야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개인의 신앙과 회중 앞에서의 신앙 모두 다 그렇게 깊이가 있었던 자였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성을 지켜가기 위한 삶의 구체적인 노력들과 조처들 또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도 그가 매우 능숙했던 자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이 있는 삶입니다. 영적으로나 또한 자기가 맡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나 균형 있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사실 이 시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영성은 날마다 깊어지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과 본분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조처들과 노력들, 운영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다. 내 개인의 영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회복시켜야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그곳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 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며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기도하고,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하고, 일의 중간에서도 기도하고, 일을 다 마친 후에도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깊어진 영성,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영성을 지켜가는 삶에서의, 세상에서의 실제적인 조처들과 운영에서도 그가 능한 것을 볼 때에, 물론 그것이 그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깊은 영성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감당하여야 하고 또 내가 이끌어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경들과 공동체들 온전히 주 앞에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삶의 모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결국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헌신과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 저들에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믿음과 말씀 안에 온전한 것들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미세하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아버지 세상에서 주가 원하시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해 내므로 인하여 주께 칭찬듣는 주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